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 말씀,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멸망에 가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내 가정의 파멸에 처할 그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처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절망의 상황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파멸에서 구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러져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고난에 처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에 거하게 되었다. 영혼이 침묵한다는 말은 우울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힘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검고 힘이 없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잘 이기었고 내게 임한 모든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관영합니까?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물질의 힘을 이용하고 육체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무시하는 저들을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대적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의리고 상대방은 갑입니다. 상대방은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법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시편 기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94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고난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일어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와 저들의 사이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가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벌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나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셔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 억울한 고난 다 하나님이 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정말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립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를 놓고 이제 부를 쌓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했는데 어느 날 병이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산이 진동할지라도, 지구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저 달이 내려와서 화성이 내려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핵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문제의 산에 직면합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커다란 산 장벽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있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그 문제의 산을 지으신, 문제의 산 너머에 있는 그 문제의 산을 능히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42편 3절로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다윗은 영혼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어려움,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왼쪽을 살펴보아도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목숨을 찾고 있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내 편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저 산을 지으신 문제의 산 너머에 있는 문제의 산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시편 142편 5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분깃,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 향이 되어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향을 즐기듯이 나의 기도의 향을 즐기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저녁에 제사 드릴 때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태울 때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듯이 나의 기도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고 나를 둘러싼 이 모든 문제의 산들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처할 때 참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치매도 빨리 오고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인생 여정에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나의 기도가 아침에 분향하는 그 분향하는 것처럼 되게 해주시고 저녁에 제사드리는 것처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으로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발이 미끄러지고 실족할 위험에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아, 이거 내가 시험에 들겠네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는 성도는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단이 역사가 강하고 나를 유혹하면 나는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뭐 언제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강도 만날지도 모르고 또 테러가 일어난 곳에 그곳에 있는 희생자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그것을 피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이 은혜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다 받으시고 내 품 안에 있는 자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의 걸어가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바다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성도는 언제나 건강하고 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시편 94전 19절을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도 근심하는 일이 많이 있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을 하기도 하고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내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허락하여 주셨는데 평안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 근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너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중심의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올바른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Advocate입니다. Advocate. 이것은 우리의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변호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승률 100% 모든 변론에서 항상 승리하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이 최고의 변호사, 신뢰할 만한 성령님의 변호사를 가진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오고 의심이 영이 오고 시험과 환난 풍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므로 이 성령님 보혜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Advocate, 우리의 변호사, Comforter, 우리의 위로자,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참으로 두렵고 힘들 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 없을 때 하다하다 못한 성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자기의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면 성령이 충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담대함입니다. 그 성도가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 보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육체가 강건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의 산을 잘 극복하고 고난의 파도를 잘 극복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영혼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나의 변호사로 모시고 내 영혼의 위로자이신, 영원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성도만이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웃고 잘 사는 것처럼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지만, 그러나 2008년, 2009년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을 때, 폭락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잘 나가던 막 CEO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서 수십억 달러의 그 봉급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두 근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학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이는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빨이 다 빠지고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힘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죽음으로 갈 때 인간의 그 모든 과거의 화려함, 그 모든 힘, 권력, 돈, 명예, 쾌락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한짐의 흙으로 돌아갈 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영원히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쓸쓸하게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종말을 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파멸의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렸고 염려하고 걱정근심 그 문제의 태산이 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힘을 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성령 받을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성령 받았어, 여러분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